이제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11장과 12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환상 부분이고요.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 누부간살의 꿈, 벨사살 왕의 그 내용, 이런 꿈 그리고 환상,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 네 짐승 환상 7장에, 8장의 순양과 순염소 환상, 그리고 9장에 다니엘의 그 중보기도, 10장에서는 이제 인자 환상,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님 보는 인자의 환상,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북방과 연합군의 싸움, 열강들의 그 각축전, 뭐 이런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사실 이제 11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이후의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페르시아 왕국과 그 이후에 일어날 어떤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이후에 네 제국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북방 시리아 쪽 셀루커스 왕조와 남방 애굽 쪽 프톨레미 왕조 간의 어떤 세력 다툼, 요 이야기를 사실 해주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그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하기 참 난해한. 그리고 이제 성경은 1차적으로는 그 역사 속에서 1차 성취가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시대, 이게 이제 성취될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경영을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목적은 그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 가축전, 세상의 가축전, 힘 있는 자가 약육 강식으로 그렇게 하고 뭐 군주가 일어나고 또 먹고 뭐 땅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계를 경영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의 거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뭐 큰 제국이 일어났다 또 망했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이 작은 전쟁들, 그리고 북방과 연합군의 그 각축전 막 이 전쟁하는 것, 또 연합했다가 또 배신당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때의 환상을 줬는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지금 환상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랬어요. 다리오 원년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다리오 원년은 언제 이후냐면 9장에서요. 9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넘겨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바로 이 다리오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9장 1절을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해. 다니엘이 이게 2절을 보니까, 9장 2절을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고 그 70년 만에 그치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3절에 금식하며 배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늘 11장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앞에 7장에서 네 짐승 환상이라 했어요. 네 짐승의 환상은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 환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꿈 이후에 7장은 언제냐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7장 1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술잔 가지고 뭐 술 퍼마시고 막 잔치할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다리가 넓적다리가 벌벌 떨리면서 그날 밤에 죽었다라는 그 벨사살 왕입니다. 그때의 7장에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줬고, 8장은 벨사살 왕 3년에 또 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 이미 그 보여주신 것을 다시 이제 나라가 끝나고 그 바빌론이 끝나고 메데 바사 왕 다리오 원년 때에 이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오늘 11장에 그 이후에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10장은 그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레스 10장, 고레스 3년. 그러면 이 10장의 인자 환상은 그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역사순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쭉 시간순으로 역사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순이 아니에요. 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의도대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가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10장은 이 고레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죠. 이 10장, 이 10장의 내용이 맨 마지막이고, 자, 11장은 9장 바로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1장부터 4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는 아까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그 이후에 일어날 어떤 세력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를 주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손, 역사를 움직이고 경영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뭐 벨사사 왕, 다리오 왕, 그리고 헬라 왕, 뭐 이런 왕들이 아닙니다. 이런 제국의 힘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역사와 세상을 읽어낼 때에도 신앙의 눈이 필요하고 바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역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웁니까? 물론 역사를 알아야,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도 세계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성경만 잘 알면 되지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세계사를 알고 성경을 보면 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흥망성쇠, 그 제국에 세워지고 망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네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요 네 제국의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한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다음 세대가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이 컴퓨터가 발달되고 핸드폰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거기에 쏙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동일 신앙으로 신앙 전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눈이 열려야 되죠. 부모된 우리에게, 어른된 세대들에게 먼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세상을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그 위치 자체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보면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왼쪽으로는 유럽, 밑으로는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삼각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모든 제국들의 이 이제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어떤 그 앞에 아수르 왕부터 해서 아수르 때도 애굽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세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 군사적인 요충지 때문에 늘 전쟁 가운데 휩싸여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서 늘 무너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이 이스라엘의 살 길은 바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끄면 이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강보다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또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풀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떠날 때는 영락없이 그 땅이 전쟁의 터가 되었고 아주 비참한 폐허가 되는 그런 꼴을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도 전쟁터 아닙니까? 어떤 전쟁인지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라는 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서는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여할 것이며 그가 부여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헬라 왕국을 칠 이 왕을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르 왕으로 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는데 아하수르 왕 때에 실제 이 마게도냐, 그리고 유럽, 이 지금 그리스 쪽을, 헬라 쪽을 공격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공격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다리오 왕부터 그다음에 아하수르 왕까지 세 번 공격하고 그때에 마라톤 전쟁도 있었고 뭐 해상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르 왕이었고 일반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은 바로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4절에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8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8장 5절 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8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래서 알렉산더를 상징한데 8절에서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했어요. 현저한 뿔 넷은 바로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제국이 나눠지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과 시리아와 그다음에 저 터키 쪽과 그리고 마게도냐 쪽 요 네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8장 20절에서 22절 해석까지 해주고 있어요. 자, 20절 시작.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알렉산더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7장에서 내 짐승 환상도 마찬가지지만 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렉산더와 그 이후에 네 명의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헬라 왕이라고까지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왕은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줄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아직 헬라 제국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데 성경에 헬라 왕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니엘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뭐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뭐 어떤 힘의 가축처럼 보이지만 그 힘이 있는 나라의 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왕들의 통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기 확장이죠. 이 확장을 통하여서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식민지 삼아서 경제력을 이렇게 착취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것, 이것이 제국의 어떤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일으켰다는 것, 다른 나라를 막 차지하고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세력의 확장이죠. 자기 힘의 과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신성한 그 결혼을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또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피 흘리는 것도 또 배신하는 것도 어떤 언약을 그냥 헌신작처럼 버려버리고 맹약을 버려버리고 배신하기를 밥 먹듯하고 하는 그런 역사, 이런 일들이 세상의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걸 자세하게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욕망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 이겁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5절로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걸 새번역 성경에서 소유라는 말을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 내 보물이 되겠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이 아니다. 한없이 빼앗고 착취하고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도요, 한없이 막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감당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성장도 중요하죠. 그런데 남의 교인 빼앗아 가면서 그런 성장 말고요, 정말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이 딱 위치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딱 정해졌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살 곳이다라고 더 이상 확장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전쟁을 통한 확장을 원했다면 그렇게 동서남북 경계선, 경계를 말하지 않았겠죠.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더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마치 모판처럼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없이 땅을 빼앗고 정복하고 막 전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힘을 통한 과시가 아닙니다. 힘을 통한 어떤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 세상은 제국을 원하죠. 세상은 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남의 것 빼앗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대신 내가 힘이 없어도 힘이 부족하고 딸려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주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삼다면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9절 몇 군데서 이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끝에 물러가리라 그래서 12절에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뭐 굉장히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17절에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 엄청난 것을 이룰 것 같은데 자기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9절에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제국이 떵떵거리고 어떤 엄청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와 같이 끝나고 말 것이다. 세상 권력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취하고 이루고 다 물려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결국은 내가 수고하고 이런 것을 다 남에게 남겨주는데 근데 19절 이게 더 치명적이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 내가 그렇게 남겨준 것이 그 우리 자식이 물려받는다. 그게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 해 아래서 내가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그 모아놓은 그 재물도요. 그 결국은 단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를 아무리 쌓고 아무리 높여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0편 자 4절 5절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 90편 4절 5절입니다. 네, 자, 있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한 군데만요. 시편 103편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인생은 먼지뿐이고 이 풀과 같고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이나 영화를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오늘 내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든 것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